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베델홀에도 나와 계시고 또 저쪽 비전관의 생명홀에도 나와 계시고 또 여기 밑에 다니엘홀, 사무엘홀에도 나와 계시고 로비에도 나와 계시고 또 여기 저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 오늘 정말 이 새 생명 축제 이를 맞이해서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다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함을 받으시고 처음 나오셨거나 몇 차례 나오셨지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기에 다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 생명 축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다가 보면 아 이게 새 생명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훈풍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불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은 예수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사렛 예수께서 자라신 동네 나사렛의 빛나는 인물 예수에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누구나 다 예수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인격의 향기가 한 줄 한 줄에 진동합니다. 신화라면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최고의 과학자가 복음서, 이 마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속의 실제의 실존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아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런 사람 따라가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고 쉬게 해줄게 막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장은 굉장한 주장이에요. 엄청난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이라면 아마 도표에 나온 대로 네 사람 네 분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의 이 주장이 꾸며낸 주장이냐 아니면 사실의 주장이냐 중요하죠. 꾸며낸 주장이라면 오늘 예수의 말씀은 신화에 불과해요. 그건 믿을 필요 없어요. 사람이 꾸며냈으니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 이 땅에 함께 살던 사람들이 예수가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한 150년 동안 기록된 기독교 문서 말고 비기독교 문서가 있어요. 9개나. 근데 그 9개의 문서를 보면 예수는 전설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의 인물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잠깐 들으셨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 네 권이 있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것이 네 권이 있는데 이 네 권의 복음서가 다 예수는 실존의 인물이다,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게 들으시는 예수에 대한 말씀, 그건 신화의 얘기가 아니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는 아니다 하는 거고, 만약에 예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능성이 있겠죠. 진짜냐 가짜냐는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가짜라면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했다면 사기꾼이고요, 모르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럼 미친 사람이냐 하는 건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욕하는 얘기였고, 정직하게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친 사람은 인격의 균형이 깨어졌어요. 사람이 웃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그냥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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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때도 있고 말을 안 할 때도 있는데 계속해서 쫑글쫑글쫑글쫑글쫑글. 그게 미친 사람이거든요. 미친 사람은 인격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의 균형이 딱 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균형 있죠? 예수님은 열정적이시면서도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균형 있죠? 예수님은 희생을 하시면서도 기쁨으로 하셨어요. 균형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알면서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거짓말을 했는가, 사기꾼인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에서도 사기꾼이라는 증언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거 다 증언했고요. 또 예수님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사기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도표를 보세요. 정직하게, 그냥 무조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오늘의 주장이 신화냐, 미친 사람의 주장이냐, 사기꾼의 주장이냐, 진짜 주인의 주장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신화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면 진짜 주님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오셨지만 부모님 또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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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올라가면 맨 위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생명이 여러분에게까지 쭉 내려왔으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진짜 주인이시다, 그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무를 행하셔서 공무, 공적인 일. 근데 3년 동안 공무를 행하시면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셨어요. 말씀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 자들 다 놀라운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물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제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전부 다 나열하기로 말하면 뭐 며칠을 해도 감당을 못하겠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에서 진물이 나는, 그리고 피부를 밤에 생쥐가 와서 뜯어먹어도, 손가락 하나 뜯어먹어도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한센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막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배 한 척에 타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너무 심하게 일어서 배를 막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도 조용해지고 풍랑도 조용해졌어요. 예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예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어요. 예수께서 죽은 성인을 살려내셨어요. 자, 진짜 생명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는 진짜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예언, 몇천 년 전의 예언, 몇백 년 전의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박차시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주님이 아니면 주인이 아니면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주인이시고 진짜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세상이 참 고통이 많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고통의 세상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 다 없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건 괜찮지만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의 결혼이니 취업이니 얼마나 힘듭니까? 일해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정말 고통이에요. 거기다가 누가 아프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막 가슴이 찢어지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아프면 가족들에게 침반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인간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고통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난 아무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내가 살인해서 간음해서 도둑질해서 난 그런 거 한 적이 없어. 나는 남들에게 덕을 끼쳤으면 끼쳤지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나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보다 더 착해. 만약에 천당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가지. 자,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왜 보일까요?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난 저 사람보다 더 착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죄라는 것은 마음의 죄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한번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한번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죄입니다.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예요. 뭐 살인은 안 했고 간음은 안 했고 간통은 안 했고 도둑질은 안 했다 할지라도 작은 거짓말을 했을 수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거 다 죄입니다. 최고의 큰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무시해버리고 안 믿는 거,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이런 죄가 크고 작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정답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정답 인생. 정답 인생이라,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58이 40 아신단 말이죠. 5 곱하기 8은 40이다 아시죠? 근데 선생님이 시험을 냈는데 학생들이 정답을 쓴다고 썼는데 어떤 사람은 58이 40 하고 썼지만 어떤 사람은 58이 41, 또 어떤 사람은 58이 23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58이 41 쓴 학생이 58이 23 쓴 학생한테, 야 너는 말이야 정답에서 거리가 멀어, 나는 정답에서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58이 40 아니면 다 오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오답이에요. 오답. 오답 인생을 살고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죄에 삭시 있어요. 죄를 지으면 삭슬 받아요. 그게 사망이에요. 죄의 삭슬은 사망이다. 사람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삭슬로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망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끝나는 것이 사망이에요. 그게 끊어진 것.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딱 끊어졌는데 그게 사망이에요. 영적인 사망. 또 육신과 영혼이 합쳐서 이렇게 살고, 지금 여러분이 육신과 영혼이 합쳐서 살고 계시는데, 사시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영혼이 확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 생각에 혼이 떠난 날이죠. 영혼이 딱 떠나면 그 죽음이에요. 그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너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딱 두 곳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한쪽은 천국이에요. 한쪽은 지옥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런데 딱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문을 당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죄의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쉬게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아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신하도 아니고 예수님은 미친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진짜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짜 주님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지. 뭘 하셨나 도대체, 그분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냐, 고통 문제에 대해서 뭘 하셨나 도대체. 그런데요, 구체적으로 고통을 어떻게 예수께서 보셨습니까? 저 하늘에 계시면서 야 너희들 죄 짓더니 고생 많이 하네, 죄 짓더니 지금도 죽고 있네, 살기가 정말 지옥같지, 옹골지고 찰지다, 자, 이러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는 이 현장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할머니만 남았어요. 할머니하고 같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할머니께서 손녀를 건져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시는데 힘이 부치시니까 할머니께서 그냥 손녀를 건져내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막 불길은 치솟지요. 이웃들이 그 불길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쫓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길이 있는 화염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119를 돌렸는데 119 소방대원들이 아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 불 끄고 있으니까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니까 이웃들이 막 더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래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사다리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집에다가 사다리를 딱 갖다 대고는 집 안으로 확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잠시 후에 소녀를 안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웃들이 막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겠죠. 또 한편으로 막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소녀를 이웃에게 딱 넘겨주고는 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냐, 그 소녀를 누가 키울 거냐 하는 거죠. 탐문을 해봤지만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모여서 우리 이 소녀 누가 키울 거냐 결정 좀 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나서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나서서 나는 선생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제가 잘합니다, 제한테 맡겨주세요. 어떤 농부가 나타나서 나는 농장에서 일하는데요 농장이 공기가 좋아요 건강이 좋아요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또 어떤 사람 막 나타나가지고 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세요, 막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데 나중에 제일 부자, 그 마을의 제일 부자가 딱 나타나더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거 내가 다 해줄 겁니다, 나 돈이 많으니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데 돈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해줄 거예요 나한테 맡기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랬습니다. 근데 소녀가 자기를 서로 데리고 가서 키워주겠다는 사람들이 경쟁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입을 탁 다물고 그냥 밑만 바닥만 보고 있어요. 회장이 또 누구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어딘가 아픈 사람 같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힘이 없어? 그 자세히 보니까 팔과 손에 화상이 심한 거야, 화상. 불에 데인 흔적. 소녀 앞에 딱 나와서 소녀 앞에 딱 서니까 소녀가 그동안에 딱만 보고 있다가 그 아저씨를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바로 나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하면서 그에게 몸을 던져서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막 흐느끼다가 잠시 후에 소녀가 눈을 들면서 아저씨 고마워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 아저씨에게 소녀를 맡긴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저 하늘에서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냥 구경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진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을 던지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또 죽음으로 끝났다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실하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영생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영안실에서 오래 수십 년을 일을 했어요. 근데 수십 년을 일하면서 그 시신을 관찰했는데 어떤 시신은 막 찡그러져 있고 막 오만상이 다 찌푸려져 있는 데다가 거품도 막 뿜었던 것 같고 막 너무너무 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시신은 암을 앓다가 죽었다고 하는데 조용하고 평온하고 아주 깨끗한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그래 보니까 그 추한 아주 일그러진 그 시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시신이고, 깨끗한 시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안 믿으면서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악령이 와서 지옥으로 데려가니까 그렇게 막 찌푸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려가니까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이게 예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과 온갖 고통의 불에서 건져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 하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는 거. 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들을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와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가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데 저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의 안식을 얻고 싶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고 싶어요. 천국의 구원을 받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선물을, 영생의 선물, 안식의 선물, 평화의 선물을 딱 내미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내미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께서 예,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하시면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으면 쉼을 얻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데 처음 오신 분이나 몇 번 오셨어도 처음 이게 가끔씩 오신 분들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편하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쉼이에요, 쉼. 그 마음속에 쉼의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데요, 우리 교인들 참 그렇게 평화를 많이 누리고 계시는데 제가 두 분의 간증만 듣게 하겠습니다. 3대 교구 김현옥 성도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죠.
2015년 1월 막내 여동생 부부가 가끔씩 다니던 동신교회에 등록은 하지 않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로 인해 손수건을 가져가지 않은 날은 큰 낭패를 보곤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완악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갔고 교만하게 살았던 세월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갔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딸아이를 설득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날은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가 학급 학생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20년 전 집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발령 날 때는 1년간 불평불만을 쏟아내던 제가 지금은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 발령받아도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자기 자랑으로 말을 맺는 제가 지금은 마지막 마무리는 예수 자랑, 교회 자랑으로 말을 맺는 자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네, 예수 믿어서 평화를 누리고 계시죠. 5대 교구의 이미영 성도님 딱 1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녀 지윤이가 대학 입학 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더욱더 올바르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지윤이와 동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꼭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지옥의 절벽 아래로 쿵쿵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언젠가 딸이 자기만 편안한 천국에 있고 아빠, 엄마, 동생은 뜨거운 지옥에 있는 걸 지켜볼 수 없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참 잘못 살아왔음으로 인한 회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요새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 100명을 목표로 보다 더 성실하게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마음 평온해지신 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대로 안식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께 배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배우냐? 배우면 인생 가이드를 받는데 어떻게 배우냐? 예수님 안 보이시는데 들리지 않는데 만질 수 없는데 어떻게 배우냐? 예, 교회에 오시면 돼요. 아까 최기흥 성도님 말씀 들었죠?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처음에는 잘 모르셨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배우시는 거거든요. 결혼의 원초적 결혼 디자인, 부모 효도, 자녀 양육,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살면 되겠네,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 되겠네, 이렇게 자녀 양육하면 되겠네,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면 되겠네 라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셨고 또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고 캄캄한 밤에 등대 같은 것이 빛이, 등대불 같은 것이 비치기 시작했다 간증하셨죠. 믿으면 인생 가이드를 받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사시면요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져요. 여러분의 멍에가 가벼워져요. 그건 멍에와 짐은 다른 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것,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그런 멍에와 짐을 지면 질수록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가볍고 쉽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을 체험하시는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제 7대 교구 허윤정 성도님 들어보시죠.
저는 기독교는 종교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무식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지금은 남편을 잘 설득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꼭꼭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매주 조금씩 말씀을 깨우치고 있고 무엇보다 저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위해 용서하고 그 사람도 주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님, 감사할 것,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주님 다시 만나서 삶의 애착과 목표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삶이 그만큼 값지고 행복해지고 있어요. 주위에서도 많이 칭찬받고 있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요즘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 곁에 있는 남편만 봐도 주님 믿으면 다 해결될 것을 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만나면 얼마나 평안한지, 저를 사랑하고 놓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인생에 짐이 무거우셔요. 아무리 무거우셔도 예수님께 오시면 예수께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짐을 지시고 새로운 멍에를 메시는데 예수께서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멍에 그 짐을 지게 하세요. 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지만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져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 자 불 좀 끄시고요, 다 성도들은 머리를 숙여주시고 잠깐 동안 머리를 숙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싶죠? 좀 평안을 누리고 싶죠? 나도 평화를 누리고 싶다, 안식을 누리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래서는 안 되겠어, 좀 평화로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소원이 없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의 짐을,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다녀야 되냐, 이거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없겠냐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예 예수님, 제가 고통과 죄의 짐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저도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결단만 하시면 돼요. 결단은 간단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거기에 딱 응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딱 그 질문에 응하시고 예 하는 행동만 해주시면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는 귀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 오늘 처음 오신 분 혹은 인도받아 오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할 때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시면 되는데요, 아우 저 처음은 잘 모르겠지만요, 아까 최기흥 성도처럼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변화가 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이 회복되는 걸 봤는데요, 저도 꾸준하게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저도 좀 교회에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자로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소식지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모시고 오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시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저도 안식을 누리고 저도 평화를 누리고 저도 구원을 받고 저도 영생을 받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중상층이나 아래층이나 로비나 어디든지 계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일어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일어나시고 계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번 결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딱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저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어요,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저도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는데요,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이 있지만 내일이 보상되는 거 아닙니다. 내일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는데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저도 예수 믿고 싶어요, 저의 인생도 변화를 원해요 하신 분들은 일어나시면 여러분 인생이 이 시간에 변할 수 있는데 다 일어나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요청하고 바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겠습니다. 저도 구원 받고 싶어요, 저도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하신 분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머리를 숙이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기도를 할 때 한마디 한마디 다 함께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인도하신 분들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구원자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을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기흥 성도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